제4편 마지막 경고와 초청 다니엘 14장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경고와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의 역사는 선과 악 사이의 대립과 싸움, 전쟁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먹고 사는 일에 급해서 과거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별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간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선과 악 사이에 아주 심각하고 치열한 전쟁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결말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이 싸울 때 악은 언제나 그 선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이 악의 모습으로 선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선을 공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늘 기도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살피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남이 떠먹여주는 밥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자꾸 살펴서 이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틀리는가를 늘 기도하면서 살피고 가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마침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 죗된 본성 때문에 출발은 깨끗하게 했다가도 나중에 엉뚱하게 삐뚤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재 6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12장, 13장, 14장의 대략적인 내용. 12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 이후로 이 지구상에서 계속되어 온 선악의 싸움이 네 단계로 나누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단계 중에 마지막 싸움이 이제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싸움에 이 세속의 세력, 사단이 지배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들이며 그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삼킬 것이냐 하는 그 세력과 전략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시게 될 계시록 14장은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외쳐야 할 기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14장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14장은 세 부분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무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신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수한 무리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경고의 기별, 세 천사를 통해서 상징으로 나타난 그 기별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천사의 기별이 이제 끝나면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곡식과 포도송이를 분류하시는 장면,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그리고 포도송이는 틀에 넣고 밟아서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계시록 14장 첫 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좀 뭐 일일이 다 문자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지금 시간이 짧고요. 우선 중요한 내용 두 가지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고 그 어린 양과 함께 누구도 거기 같이 섰습니까? 14만 4천도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시온산은 이 땅의 시온산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늘에 가 있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거기서 이 14만 4천이 이제 구원의 노래,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땅에서 구원함을,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을 받은 장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교재는 잠깐 덮어두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볼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다 올라갔습니까? 안 갔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미리 본 것입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있게 될 모습을 미리 보았고 그 사실을 이 계시록 14장 서두에 기록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짐승의 표와 싸우게 될 사람들입니다. 아주 많은 고난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한약을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죠? 그러면은 그 옆에 좋은 맛있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하나 두고 너 빨리 요거 마셔라. 요거 마시면 마시고 나면 요거 줄 테니까. 그럼 그 약은 쓰지만 무엇을 먹고 싶은 마음에 그 사탕을 먹고 싶어서 그 약을 그냥 꿀꺽꿀꺽 팍 챙겨버립니다. 지금 계시록 14장이 시작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장차 이러한 영광스러운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 잠시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참고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에 대하여 잠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이 실제 14만 4천 명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무리를 상징하는 수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계시록 7장 4절과 5절에 보면, 계시록 7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6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해서 12지파 이름이 다 나오고 각 지파로부터 몇 명씩? 만 2천 명씩 나오는데 지파가 몇입니까? 12이니까 12지파에서 곱하기 만 2천 명씩 하니까 그 수가 얼마입니까? 14만 4천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이 다른 사람들일까요?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다를 리가 없습니다. 14만 4천은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이 이제 형성된 근거가 각 지파, 열두 지파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이 열두 지파가 실제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육적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는 이 육적 이스라엘의 의미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이 부분 14만 4천이 등장하는 부분은 역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이 대사건, 역사의 이 마지막 사건에 바로 직전에 있게 될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관계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각 지파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유다 지파 있습니까? 혹시 갓 지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육적 이스라엘의 혈통과 14만 4천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의미는 끝난 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두 지파, 14만 4천의 그 어떤 근거가 된 열두 지파는 실제가 아니라 뭘까요? 상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민족, 저런 민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이건 뭐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의미는 개성은 각각 달라도 구원받을 수 다 있어요. 구원. 우리의 그 한 개인의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무슨 꼭 공장에서 나온 무슨 뭐 냉장고처럼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달랐듯이 또 그 이후에 자손들이 다 달랐듯이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그 자기 존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개인 자체가 없어지고 새 상품이 나오면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존재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수 있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아마 죽은 사람까지 하면 수백억이 지나갔습니다. 그 수백억의 인구 중에 저하고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하나하나는 어떤 공장에서, 벽돌 공장에서 나온 벽돌 하나로 취급되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아주 고상한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을지라도 그 하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열두 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왔다고 하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민족들 중에 이 14만 4천에 들어올 자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서 만 2천 명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됐죠. 그럼 이게 상징이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곱해도 상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게 상징인데 여기다가 다른 수 곱해봐야 계속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14만 4천은 뭐 그동안 이 14만 4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점으로 보아 실제 수는 아닐 거라고 하는, 그래서 상징적인 수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상징수를 조금 우리가 분해하면 좀 재미있는 해석을 또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6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중간 조금 아래 성경에 나오는 뭐 상징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들었습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수입니다. 7은 완전수고 12는 조직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열둘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열둘이었지요. 하늘 예루살렘 도성의 진주문이 12개라고 나옵니다. 기둥이 12개라고 나와요. 12는 조직수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충만수.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그 천이라고 하는 수, 하늘 천사의 수가 천천 또 만만, 이 천이라고 하는 수는 충만하다, 만족할 만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을 이 상징수로 분해를 하면 12 곱하기 천입니다. 그러면은 조직수 곱하기 충만수가 되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14만 4천이 어떤 뜻인가, 거기 의미의 둘째 줄입니다.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대항하여 싸우며 온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조직된 군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무난한 해석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군대, 이 죄악 세상을 대항해서 전투하게 될 하나님의 조직된 군대를 14만 4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4만 4천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 들어가야지요. 여기 오신 분 중에 그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다 14만 4천 안에 들어서 하나님 편에서 싸우다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생은 좀 됩니다.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만 4천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 설명하기를 무엇을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선 상식적으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입니다. 도장. 그렇죠?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도장은 뭐 자기 소유를 가릴 때 여기다 자기 도장을 찍습니다. 남의 물건에다가 자기 도장 찍습니까? 예,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것이 내 소유다. 그런 뜻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보증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도장, 사인을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약관에 쭉 읽어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해서 사인하면은 도장 찍으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자기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명예와 신뢰를 상징하는 것도 됩니다.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어떤 공문서에 중앙교회의 목사로서 도장 찍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신분을 또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시다. 네가 내 백성이고 내가 내 하나님 표시가 이것이다 하고 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절을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가지고 여러 차례 그 백성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시다, 표징이다. 에스겔 20장 12절에도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안식일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시다, 표징이다.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이것이 뭔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느라. 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표시인가 하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관계를 맺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입장에서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아시겠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기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창조의 기념일에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에. 물론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잊어버리고 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뭐 이익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손해 안 보려고 자식 성공시키려고 사업 번창하게 하려고 혈안이 돼서 살다 보니까 한 줄이 터커덕 갔어요. 근데 계속 살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기념일에 딱 섰어, 이제. 왜냐하면 창조의 기념일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니까 그날은 덜커덕 섰어요.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아왔어. 그래서 다시 삶을 정리하고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마음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한글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한글이 참 고맙다. 참 어쩌다 이렇게 글을 세종대왕이 글을 이렇게 잘 만들어줬을까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도저히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언제 한 번쯤 기억합니까? 한글날. 얼마 전에 지났죠? 10월? 한글날 되면 아 한글이 참 좋은 거구나 그렇게 한번 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을 1년에 한번 이렇게 한글날 생각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하나님께서 시간에 매듭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은 이 천체에 운행하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매듭을 끊어서 지어주신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은 천체의 운행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면서 딱 끊어주신 시간이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지금도 그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7일 딱딱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일주일을 7일로 하고 산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분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식일을 하나님은 보존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식일을 지켜오지 않았다면 벌써 이 제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7이냐 5로 하자 뭐 10으로 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것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자 하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일주일 7일 제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 14장에 계시록 7장과 이제 계시록 14장을 연결해서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형식적인 면에 들어가 보십시다. 도장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보면 적어도 통치자, 왕이나 무슨 황제나 통치자의 도장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통치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를 통치합니까? 대한민국. 그 다음에 그 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직함은 뭡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이름이 있어야 하죠. 이름. 이름은 현재 대통령은 노태우가 아니죠. 노무현. 어떻게 노씨가 대통령이 잘 되네요. 이상하네. 노씨가 귀한 성인데.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의 도장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통치자의 도장에는 통치 범위 없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노무현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대한민국 노무현. 그 전화번호 찾아보면 노무현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노무현이 누구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두 개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통치자의 도장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대하여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다. 안식일 계명을 한번 가지고 63페이지 안식일 계명 전체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6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언제? 안식일에. 이유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 10가지 중에서 가장 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10개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속에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디를 통치하시는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네 번째 계명 속에만 들어 있습니다. 거기 도표에 보시면 통치 범위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예, 통치 범위는 그것이고, 직위는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주이시죠. 예, 직위는 그것을 만들고 창조하신 분, 창조주.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다른 아홉 계명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의 형식으로 봐서, 이 도장의 요소로 봐서도 이 안식일 계명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했으면 벌써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계명의 내용을 봐도 왕의 도장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난번에 뭐 언젠가 또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뭐 이 상을 안 만드는 종교도 또 있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신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른 신도 요청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살인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도 인간의 이 도덕 사회에서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만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도, 어떤 나라도 네 번째 계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요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계명입니까?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내가 엿새 동안에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 그리고 내가 이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안식해라. 이 요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이 빠지면 다른 계명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이 네 번째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계명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이렇게 문서를 쭉 써가지고 밑에다가 사인 안 하면 그게 무슨 위조 문서인지 어디서 날라온 문서인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인정하는 거예요? 사인이 있어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빠져버린 계명은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해 오셨고, 사단은 그래서 이 도장을 지우려고 애써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시록 13장 배울 때는 사탄은 감히 도장은 못 찍고 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짐승의 표, 표라고 그랬죠, 표. 네. 저는 이 두 말을 보고 참 참 적절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단이 갔다가 도장은 못 찍어요. 그냥 잘 이렇게 그 유혹해가지고 요거 내 거다 이렇게 표시는 할 수 있어도 도장은 못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도장을 찍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정당한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 이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에 종이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토판에다가 문서를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통치자들이 중요한 문서를 만들어서 보낼 때 도장을 어디다 찍었는가? 요즘은 밑에다 찍죠? 그 당시에는 문서 중앙에다가 그 점토판 중앙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한 사례로 여러분 63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옛날 그 시대의 그 문서입니다. 흙으로 점토판으로 만든 문서인데 도장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가운데 붙어 있죠? 예. 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이 중앙에 사실 이게 4번이지만 양으로 따지면은 제일 많기 때문에 이 가운데 들어갑니다. 십계명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네 번째 계명도 1번에다가 넣지 않고 중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하면 1번에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왕의 문서 형식을 빌려서 중앙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과 사람과 관계된 계명의 중앙에서 이두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힘을 갖도록 그 위치를 중앙에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이제 계속해서 좀더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입 맞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6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네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자로 더럽으로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셋째로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네 번째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네 가지가 입 맞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첫째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여자는 실제 여자일까요? 상징일까요? 상징이지요. 성경에서 여자가 상징으로 쓰여질 때에는 교회를 표상합니다. 순결한 여자는 참교회, 음란한 여자는 배반한,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음란한 여자입니까? 순결한 여자입니까? 여기 나오는 여자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배교한 교회, 배도한 교회. 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누구는?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여자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타락한 교회들의 가르침을 떠난 사람들,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진리에 굳게 선 순결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직 어떤 인간의 가르침이나 이교의 가르침이나 교회 전통이나 권위로 만들어진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둘째로, 이것은 뭐 첫 번째 것과 비슷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생계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 그것이 순교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의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열 재앙이 내렸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집에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천사가 넘어가서 그 집 장자 첫 태생은 다 살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제 관념이 생기는가, 무슨 법칙이 생겼는가 하면은 초태생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히 초태생, 짐승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습관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에게 소속된 자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된 자들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제일 쉽게 잘하는, 잘 짓는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거짓말. 14만 4천에 들어오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 여기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책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뭐 조금 나와 있긴 합니다만, 스바냐 3장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 한번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1308페이지에, 내용 1309페이지에 나옵니다. 내용은 여기 남은 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성이 나오는데, 스바냐 3장 12절. 스바냐 찾기가 쉽지 않지요?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 구약 1309페이지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남은 자가 나오죠?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교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끝에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남은 자들은 악을 행치 않고 무엇을 말하지 않고 또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교율한 혀가 없으며, 아주 순수하고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잘 안 놀릴까요? 떳떳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악을 행치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도둑이 재발절이다는 말 있죠? 도둑 재발절이다. 남의 물건 도둑질을 한 사람은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고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겁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위축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이고 하나님의 입맞는 자들이다.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거기 65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그 검은 바탕에 나온 글씨를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 대하여 요약해 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말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누구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 식당에 오시는 한 그 꽤 저명한 화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꽤 유명한 화가라. 그분하고 어제 점심 먹고 이렇게 좀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순수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뭐 권력이나 뭐 이런 뭐 돈이나 이런데 이제 얽힌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또 성경대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람이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갔다 들어오고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나 권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요동치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잘 닦아진 품성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정결하고 고상하게 다듬어진 품성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세상이 요동해도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면서 인간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가치, 이 인간성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 일에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인 혹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 기별이 바로 지금 공부하시게 되는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할 그런 기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할 내용이 무엇인가? 66페이지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66페이지고 화면에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이는 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는.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유가 뭐냐?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2300주야를 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1844년과 재림 그 사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심판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심판과 함께 종결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는 무엇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심판 또 다른 말로 하면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말이? 그냥 이르렀음이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앞에 수식어를 잔뜩 붙여놨습니까? 예, 이것은 창조주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거의 그대로 따온 말인가 하면은 네 번째 계명에서 그대로 따온 말입니다. 안식일 계명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은 그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납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돼요. 제대로 하는 것인지. 심판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고 정 선생님은 선량한 게 생겼네. 합격. 여기 또 누구 불합격시킬 사람 있으면 또 제가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암흑의 집사는 그 성격이 그 얼굴이 고약해 불합격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그동안 살아온 마음의 동기와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이 들어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참 이상해요. 왜 성경에 나온 안식일을 안 지키냐 하면 십계명은 폐했다고 그래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폐했다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도 폐해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도 폐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폐하고 살인하지 말라도 다 폐해버리면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이 됩니다. 절대로 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안식일만 폐했다고 그래요. 그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식일은 없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을 앞두고 심판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거나 경솔히 여기고 있는 십계명과 함께 계명의 중심이 되는 안식일을 바르게 드러낸 것이 이 마지막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이건 안식일의 회복과 십계명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설명들은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설명들은 6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 기본적인 이 선악의 싸움의 배경을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긴 안 나옵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이제 이 역사에 대하여 뭐 이렇게 쭉 성경 공부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설악의 싸움의 핵심은 경배 논쟁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사탄인 자기가 경배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가 늘 이 싸움의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나옵니다. 안 하면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시록 14장은 누구를 경배하라고 나옵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무엇을 받도록 요구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도록 요구하는데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계시록 13장과 14장이 대조를 이루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한 것은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교황권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공부하신 분은 이해가 되셨겠지만 교황권에게 굴복하는 표시로 교황권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요일 강제 휴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립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안식일이 맞긴 맞지만 그래도 지금 뭐 사회 구조가 안식일 못 지키게 되어 있으니까 아 일요일날 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러나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뭐 다른 신에게 제사한 거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하나님께 제물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일요일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요구하는 것이지 나름대로 적당히 바꾸어서 대체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 첫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권위와 명령과 전통, 하나님의 권위와 계명과 말씀, 이것이 대립되는 것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양상입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좀 보십시다. 68페이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뒤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 뒤를 따라는 겁니까? 첫째 천사와 연속해서.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첫째 천사가 이만큼 갔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또 이만큼 하고 셋째 천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 전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무엇이라고도 표현하는가 하면은 삼중기별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요것이 두 개가 같이 가면 이중이라고 그러죠. 이게 삼중이에요. 삼중기별이 이런 성격으로 전파되는 것이지 그것이 차례차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둘째는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면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바벨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바벨탑이 먼저 생각나시죠? 무슨 뜻입니까?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되었다 섞였다는 뜻이죠? 바벨탑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벨탑 쌓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 나라 이름이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옛날 바벨탑 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는 세상의 온갖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이에요. 바벨. 막 섞여 있어서 이신 저신 잡신해서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바벨입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없죠? 이 바벨론이 있던 자리에 지금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이라크쯤 됩니다. 이라크. 어쨌든 이상하죠? 그 지역 자체가 이라크에. 그럼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일까요? 상징일까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 바벨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기록할 당시 바벨론은 없습니다. 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한이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라는 말을 계시를 받아 썼을 때는 영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벨론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서기 313년 그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자유가 들어왔을 때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 안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기독교는 자유하기 전에는 상당히 순수했는데 자유롭게 된 뒤로는 부패하고 타락했고 세속화되었고 더군다나 그 부패하고 세속화된 기독교 안으로 이교도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어왔습니다. 여기 한 교회 역사책에 보면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주류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발달하고 성장해서 큰 덩어리가 된 카톨릭의 많은 예배 의식이 이교도의 예배 의식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이교도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섞인 겁니다. 이교도의 정신과 풍습이 기독교의 정신과 제도와 섞여버려서 바벨론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차 영적 바벨론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규칙, 테두리 안에 성경에 없는 것들이 섞여 들어왔는데 유아세례라든가 뭐 여러분 그 교재에도 69페이지에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영혼불멸설이라든가 화체설. 화체설은 가톨릭에서 미사할 때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입에 들어가는 즉시로 실제 예수님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살이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일요일 예배도 역시 이때 들어온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 교황 무류, 교황의 말하는 바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것이고. 연옥설 마찬가지요. 부활절, 이건 예수 부활이 처음에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던 행사가 교회 안으로 이름만 바꿔서 들어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진화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황은. 크리스마스도 역시 예수 탄생일이 아닙니다. 원래가 로마의 동진날이었고 태양축제일이었습니다. 농신제. 이런 것들이 성경의 교리 속으로 몰려 들어오니 복잡해진 것입니다. 혼잡되고 섞여져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톨릭이 1차 영적 바벨론이 되었고 이러한 인간의 전통이 성경보다 상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래서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것은 온갖 거짓 교리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가톨릭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것에 의해서 이 땅의 이 죄악의 독소가 아주 깊게 넓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 복장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에 사제들이 수백 명이 모여 앉으면 빨갛습니다. 전부 다 이런 옷을 입고 나와요. 땅의 임금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로더불어 음행하였고, 왜냐하면 카톨릭이 정치적 국가입니다. 바티칸은 왕들하고 또 국가적으로 대사를 교환하고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도표는 여러분 교재 70페이지에 나옵니다. 음녀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배도한 교회, 이것이 바벨론 음녀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리나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간직하고 있는 거짓 교리와 가르침들, 취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 교리와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지금 많은 개신교회가 그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최상층에 있는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카톨릭의 소속으로 그 세력 밑으로 전부 다 말려들어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는 제가 지금 할 시간이 없네요. 어쨌든 지금 교황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교권, 교회가 거의 교황 중심 체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정치, 종교, 심지어는 경제까지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온 문제입니다. 교황이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어요. 2차 영적 바벨론은 무엇인가? 카톨릭에서 개혁한 개신교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쳤습니다. 마리아 숭배 빼버리고 교황 무류설 없애고 진화론 뭐 물론 인정하지 않고 연옥설 버리고 화체설 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카톨릭에 의해서 변질된 일요일 예배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영혼불멸설이라든가 세례받는 것, 크리스마스, 이게 성경에 맞지 않는 것들이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톨릭과 개신교는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많은 교리들을, 그것도 성경에 맞지 않는 교리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바벨론화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강조되어 나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 요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성경절을 보는 것이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 계시록 18장 1절을 같이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어떻게 되더라?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무렵에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환하여지더라. 그리고 힘센 음성으로 그 큰 능력에 의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인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어떻게 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안에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몰라서 그럴 뿐이지 바르게 알기만 하면 바른 길을 따라 나올 사람들이 바벨론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은 결과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된다는 것이고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일반 개신교회 교인들하고 상당히 많은 이제 접촉이 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교회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불만이 뭔가 계기만 마련되면 맥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인맥에 의해서 다수의 힘에 의해서 엮어져 있는 이 힘은 하나님께서 건드리면 그냥 무너집니다. 진리에 기초된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즉시 무너질 것이고 그러므로 바벨론 안에 있는 내 참백성들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책에는 7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하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뭔가요?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무엇을 받으면 표를 받으면 이마 손 다 설명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시간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쉽게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 무너졌으니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눌러앉아 있으면 무엇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죄인이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나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멸망당한 결과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의 연기가 뭐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영원히 불타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무슨 불로 형벌 받았어요? 유황 불로, 여기 보면 영원한 불로 형벌 받았는데, 저게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저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영원한 불이면 옛날 소돔 고모라에 지금도 불이 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한 관광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불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이 계속 불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이지 죄인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무슨 원한이 있다고 사람을 영원히 불타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불은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의 영원한 불은 다시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죄가 사라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죄인을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역사의 끝입니다.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끝냅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죠. 재림, 창조주를 예배하라는 것이죠. 안식일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을 거절하면 뭐가 된다는 것이고, 바벨론이 된다는 것이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은 결과 무엇을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이 세 천사 기별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 교회 이름만 외우면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건 바벨론입니다. 엄연한 성경상 진리입니다. 재림도 안식일도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히 이 재림과 안식일을 향해서 바르게 서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다가 맞이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에게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앞으로 있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바치게 하시고, 이렇게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의 필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 공부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제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원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